설교를 듣기 전에 마음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어린이 5분 설교와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온 지가 이제 만 4년이 거의 되었습니다. 4년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제 생각과 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판단이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풍성한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축복을 주심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교회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주제는 영적인 부흥과 실제적인 개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는 이제 2월 첫 안식일 오후 1시 반 배단위 시간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로 하고 그 항목을 7가지를 제가 둘째 안식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할 때 우리의 개인의 생활과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오고 실제적인 개혁의 역사가 시작될 것인지 7가지 항목을 소개해드렸고 그 7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안식일마다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지난 안식일에 주인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안식일 문제를 다루었고 오늘은 이기심 치료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제와 봉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에는 직진 신호가 아주 길어 보입니다. 또 직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좌회전 신호가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시간은 같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그 길에서 좌회전할 때 좌회전 신호 길이나 내가 지금 직진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켜져 있는 좌회전 신호등이나 시간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물건을 팔면 잘 안 나가던 것이 그것을 그냥 나눠주거나 50%를 깎아서 팔면은 잘 나갑니다. 특별히 그냥 나눠주면 여지없이 잘 나갑니다. 그것은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주는 것은 잘 가져갑니다. 제가 합회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합회 그 회의하는데 가보면 목사님들에게 나눠줄 책을 이제 180명이면 한 185권 정도 갖다 둡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제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라고 말하면은 이상하게 마지막에 보면 몇 권이 늘 모자라요. 그럼 나쁜 마음으로 물론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꼭 필요한 사람 하나 더 주려고. 아마 사가라고 하면 그렇게 안 생각할 것이지만 늘 우리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삽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아주 이 깊고 단단한 이기심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 이기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이기심은 대체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점과 실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대단히 냉정하고 비판적입니다.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티처럼 작게 느껴지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들보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 이기적인 심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의 본성이 다 그 근원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심성을 혹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삽니다.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취해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늘 부담을 줍니다.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들은 늘 자기도 부담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을 때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큰 인생의 부담을 늘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자기도 받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간의 죄된 본성, 이기심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평생 동안 대항해서 싸워야 할 우리의 적입니다. 이기심이 우리 속에 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만 그 이기심은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탄식을 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만 또 내적으로는 늘 자기와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와 투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자신과 투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사야 58장의 여러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그 전에 좀 더 근원적인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짓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고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연 법칙과도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붙들어 매고 있는 끈이라고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오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변함없이 일정하게 확고하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지어 왔습니다.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즐겁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생각하고 존귀하게 잘 지키면 그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잘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언제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하고 이기적이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관계가 불안하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이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불안한 상태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만남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인식하고 동시에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나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같이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화요일 날 우리가 공부하던 창세기가 지금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가르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한 네다섯 분이 모여서, 장로교인들 한 네다섯 분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지키다가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를 옮겨서 이 안식일 교회로 나올 만한 형편은 아니고 그래서 혼자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리라고 결심을 하고 금요일 해가 넘어갈 때부터 안식일 해가 토요일 해가 넘어올 때까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안식일날 세속적인 일도 하지 않고 뭐 매매도 하지 않고 잘 안식일을 지키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번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와서 그 다음 화요일날 공부를 하는데 지루해서 혼났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자니 성경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디 나가서 이제 물건도 매매도 안 하고 정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보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반드시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 아마 조만간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보려면 안식일교회를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안식일이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일단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은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람과도 평안하게, 화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사람과 불편하면 하나님과도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에 아주 근원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짝이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58장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다 펴시고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잠깐 살펴보십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누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금식하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통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슴을 치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겉으로 볼 때는 금식을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금식이 아니고 엉뚱한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노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다투고 싸우는구나.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금식,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런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난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너희가 그들을 따뜻하게 베풀고 너희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 문제를 우리가 안식일과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시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의 소유를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심히 모순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날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존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가난하고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베풀고 사는 것은 마치 신발의 짝과 같은 것입니다. 신발은 한쪽을 버리면 다른 한쪽은 못 씁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한쪽을 잃어버리면 그와 똑같은 다른 한쪽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여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반드시 같이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이기심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늘 교육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포함해서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단히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임을 재강조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표현을 너희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라. 너희 추수할 때 그 도랑의 한쪽 귀퉁이는 좀 남겨두라. 다 추수하지 말고 그 추수한 것들을 들고 가다가 떨어지는 이삭은 다시 줍지 말라. 너희가 포도를 딸 때 좀 덜어 남겨두라. 싹싹 다 따가지 말고 남겨두라. 그리고 혹시 떨어진 거 있으면 그냥 두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그런 것들은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를 만날 때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순종하도록 명하신 모든 말씀은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늘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고 있다면 내 손을 펴라고 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펴서 나누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향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모아놓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베풀고 서로 간에 존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존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를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서로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말씀, 사랑하고 베풀고 도우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8장 8절로 11절에 그 축복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로 11절입니다. 아까는 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형제들에게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살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마음에 혹시 어둠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불우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베풀 때에 나를 희생하여 그들에게 뭔가를 나눌 때에 내 마음속에 어둠은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고민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고귀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과학이 많이 발달한 세상에 내 것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할 때에 이 신체 조직에 이 인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당히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자 하는 책은 100년 이상 그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구호봉사라고 하는 책 303페이지에 보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난 다음에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좋습니다. 뭐 아주 바쁘게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 여기 어느 분이 그 리어카에다가 이 종이를 산더미처럼 싣고 이게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나는 지금 몹시 바빠요. 미뤄지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급한 것입니다.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뤄주고 나면 부담은 사라지고 마음이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감각에 행복감을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면 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기쁨을 얻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신체 사이에 존재하는 공명은 매우 크다. 한편이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한편이 반응한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쾌감을 느끼면 그 쾌감이 우리의 신체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집사님이 늘 봉사심으로 마음이 충만한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디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차에다가 실어놓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씩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뜯어보지도 않은 것이니까. 이리 주고 저리 주고 전도하고 그 사람은 1년 내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큰 사고를 만났어요. 차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다리가 많이 부러지고 상했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기부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얼마나 심하게 부러졌는지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러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 들어와서 진통제를 먹지 않고 전화통을 들고 계속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접촉하던 구도자들에게 전도하고 또 뭐 필요하다 그러면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진통제를 안 먹는데도 통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정신적인 쾌감과 만족감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통증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가지고 약을 내가 하나도 안 먹었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약을 안 먹고 어떻게 견뎠냐고 그러더래요. 안 아프더라고. 뭘 했길래 안 아팠냐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안 아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할 때 반드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건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구제하고 나누고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하고 남을 나눈다고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많은 부족과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그저 기도하고 조금의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한 이 기별을 제가 깨닫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연합회 있을 때 그 사택이 아주 오래된 사택이라 그 가스레인지가 다 낡아가지고 갈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가스레인지를 하나 갈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갑자기 도울 일이 생겼어요. 다른 돈 준비된 건 없고 그걸 가지고 도왔습니다. 근데 가스레인지 살 돈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 날인가 저희 외삼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무심하게 살았는데 너 집에 뭐 필요한 게 없냐? 내가 꼭 하나 사주고 싶다.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사양하지만 이건 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하나 사주시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가스레인지가. 그러한 사소한 경험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목적으로 하셔서는 안 되지만 끊임없이 베풀고 내 손을 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빈손으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에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큰 축복은 품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며 살 때 그 생각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제를 위하여 돈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진 돈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의 뿌리가 별로 더 이상 늘어나질 않고 줄어들면서 이타심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영생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거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양이라고 칭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종로구 견지동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 옆에 구원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이런 일에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염소라고 말씀하시고, 염소는 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옷도 안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왕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행동하는 믿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때로는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참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좀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살아야지. 감정적인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것을 실천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의 결단이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인정이 되고 감동이 오고 뭔가 마음에 결심이 생기면 의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앞으로 좀 돕고 살아봐야지, 그것은 다 지나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과감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지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거의 직접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제 원리가 거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총 수입 가운데 30%는 잘라서 나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30%는 나가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입니다. 10%는 11조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10%는 11조 이외에 각종 감사 여러 가지 헌물로 또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11조는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호봉사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과수원과 토지의 수확이든 가축이든 손이나 머리의 일로부터 오는 수입이든 간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제2의 10분의 1을 빈민구제와 그 밖의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하므로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중개하여 주는 기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롭게 느끼도록 하였다. 그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넓고 고결한 성품을 기르기 위한 한 가지 훈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심을 버리도록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창고에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큰 이적을 베푸셔서 얼마든지 그의 사업을 큰 역사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협한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교육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두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질을 대할 때마다 잘라내므로 우리 자신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2장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두 렙돈을 집어넣고 부끄러워서 돌아서려는 그 여인을 들춰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이 너희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린 것이다. 그 당시 부자들은 그 큰 헌금 드린 것 때문에 식사를 한 끼 못 먹게 된 것도 아니고 사입을 옷을 못 사입게 된 것도 아니고 가정사에 아무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전 재산을 드린 것입니다. 한 끼 더 먹을 수 있는 돈을 드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신 것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큰 교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에는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30만 원 도와준 것보다 한 달에 100만 원 수입밖에 없는 사람이 10만 원 도와주는 것이 훨씬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펼 때 희생을 느낄 정도로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꽤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직책을 가진 목사님이셨습니다. 한번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자체가 제가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학고방 같은 것이더래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벌떼처럼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다 거지들이에요.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까 하고 아주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아주 굳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남은 평생은 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의 가진 대부분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모님의 봉급은 몽땅 방글라데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봉급 중에서도 아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돈들은 다 그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이분이 그때 차가 없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내 아무리 급해도 택시를 못 타겠더라는 것입니다. 그 택시 탈 돈 가지면 그 사람들이 반달을 먹는데 반달 기본 요금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 생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그 한국 사람들이 조금만 모으면은 거기 기숙사가 하나 만들어진대요. 또 어떤 집에 가보니까 한 서너 가정이 모여 사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세 집이 편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 한 마리에서 또 이렇게 새끼를 낳고 나면 그런 또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도 한 마리 사주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손벌리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있는 것 다 모아가지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은퇴를 하셨는데 있을 집이 없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들이 치과의사인데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서울 변두리에 6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놨더래요. 아버지 여기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말 하늘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가진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 도로가 회비 걷어서 구제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율로 하자면 적어도 서울중앙교회가 1년에 구제하는 액수는 3억 내지 4억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1억 이상이라도 구제금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목회실에서 볼 때는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손을 좀 넓게 크게 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저는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온 것이 있는데 국가적, 국제적 재난에 대하여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큰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이 국가적인 재난에도 좀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 국제적인 재난에도 좀 크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지만 끊임없이 돕고 사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소망 8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니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는 한 잔의 생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다. 예수님은 가난하셔서 도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울 일이 생기면 자신이 한 끼 드실 식사를 걸르시고 그것을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의 손에 쥐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을 때 그가 가르치신 진리는 그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지게 되었다. 이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을 넓고 크게 펴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더 많은 것들을 떼어내어서 우리의 이웃과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점점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의 자유의지 속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냥 감동받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입 중에 과감하게 한 부분을 떼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돕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금 집사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한 낭독문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헌금하시겠습니다.